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 자유신경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택하신 사람에게 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라. 이제 내게 오사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여 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다시 오사 나를 살리시니라. 이 성령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이들도 또한 살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서상 고린도전서 15장을 지난 시간에 끝냈으니까 1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해서 자유신경을 우리가 발표하고 같이 그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신앙고백하고 있는 자유신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주 그 두 시간에 걸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의심이라기보다도 관습대로, 교회에서 하던 관습대로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참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교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게 되어서 점차 그 사도신경의 어떤 이전의 그 권위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사도신경을 자기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변형시켜서 자기만의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싸리 이것을 제거하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어떤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냐고 이렇게 놀라서 물어보던데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더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도신경이 이제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처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도신경이 과연 지금 우리가 신앙과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 과연 합당하게 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올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런 후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나중에 신앙 고백할 때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를 그걸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따라해서 그래 문제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신앙 고백의 의미가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령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이걸 정신 차려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따라하는 이 신앙 고백이 과연 성경적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고백인지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적이라는 것도 아는 인식하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사도신경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올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고 3, 4년 그 정도 시간을 걸쳐서 이 말씀을 다듬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도신경의 문제점은 그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은 그건 뭐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이고, 과연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하는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은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예수에 관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뭐 이런 걸 믿는다, 죄사함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더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나와 동떨어진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예수, 과거에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과 영생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 믿어준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서는 참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고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신경을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도전을 받지 않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사도신경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자유신경은 누가 도전하더라도 그 도전이 헛된 도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유신경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유신경은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그 문체나 어체를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율법에 속한 자들의 고백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신경은 복음적인 고백이라, 복음의 사람들이 이 자유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율법, 그 다음에 자유신경은 복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보시게 될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자유신경의 내용들은 그렇게 그냥 성경에 없는 내용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우리에게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인용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도 여러분의 삶과 일치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신경이 소중하다, 우리에게는 소중한데 물론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소중하지 않겠죠. 아무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고백에 전부 다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선 사도신경을 같이 볼 텐데, 자유신경을 같이 볼 텐데, 이 자유신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의 틀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전능하시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가 이 모든 없는 것들인데 있는 있게 하는 존재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에 만물이 있는 것이고, 나 자신도 그의 만물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굉장히 넓고 폭넓고 근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얘기를 아주 성경 맨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뭡니까 진화론이나 창조론하고 서로 다툴 때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뭐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흙이 있다가 거기 흙 속에서 뭐 단백질이 생기고 뭐 아메바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돼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그 원래 애초에 있어 단백질은 어디서 나왔고 그 우주는 어디서 나왔고 그 존재한 것은 어디부터 비롯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거해놓고 있는 현상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짓는 현상의 원인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들은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르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과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칩니까? 교과서는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에서 가르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무슬림들도 하나님 알라신을 믿고 또는 뭐 힌두교도 자기네들의 그 신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세상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잡종교들도 사소한 종교들도 전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들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그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앙을 받지 않는다. 내가 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신공양을 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우리에게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뭐 곡식이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디인가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종교는 자기가 지금 네가 네 몸에 폭탄을 두르고 저 원수의 진으로 들어가서 같이 폭사하게 되면 너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다섯 명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죽는데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착취하고 생명까지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버지인데 자식들을 그렇게 폭탄 띠두르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그 인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이 하나님은 각자 우리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죠.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길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민에게 호흡,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천지만물의 어떤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 제우스 시인하고 그 허메 시인하고 그때 이 그리스의 마녀전 때니까 우리 본 영화가 오디세에서 신들이 아주 널려 있죠. 그 신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시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런 얘기를 한 시인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으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건 너희 시인이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구실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으면 사도바울같이 됐겠죠. 그 사도바울의 그 얘기를 듣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들한테 한 얘기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2000년 후에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아덴의 무신론자들하고 같은 부류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행실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별도인 거죠. 별도 아는 것하고 자기 현재 위치하고 별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으라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도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신의 소생이라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신의 소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배워야 되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섬기를 받는 분이 아니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네들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 진짜로 하나님의 소생이 되려면은 내 말을 들어. 내가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네들은 이해를 하고 이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소생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천지 만물의 주재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중에서 첫 번째 유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을 자기 아들 예수한테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온 그 예수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재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존재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런 그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접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때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라까지 읽겠습니다. 그 형상으로 독사행하신 아들부터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택하신 사람에게 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만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이것까지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빼어 박은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생자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독생자 예수는 독생자 예수가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여기 썼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 그 형상으로 똑같은 이미지로 태어나신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냐? 독생자고 독생자는 우리 뭐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그들이 우리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본받아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우리 거듭난 자들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죠.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을 그대로 본떠서 그분의 이미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생명, 같은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예수를 멀리 2000년 전의 그 역사적인 예수로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이 내용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령으로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누구한테 성경에서 누구한테 태어났죠? 누구한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얘기했을 때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가 성경의 기록이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실질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동정녀가 잉태된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으려면은 그 일, 그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지 못하면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쪽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적을 여기서 막 믿어주려고 힘을 뻗쳐갖고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그냥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그 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삶에서 내가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되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이 있다면은 체험했다면은 자기 자신은 2000년 전 그게 맞네 이렇게 자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생물학적으로 뭐 불가능한 그런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야 뭐 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도 지금 거기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잉태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말씀으로 잉태된다는 것도 여기서 못 믿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못 믿는 건데 말씀으로 잉태된다는 것도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 안에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내면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착상을 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텐데 이 되시고 하고 계신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낳은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잉태돼서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해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거듭남이 완성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낳은 예수의 모친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리아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고 모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신 선포한 말씀으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들이 낳은 생명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낮은 그 예수께서 이분들은 나의 모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셨다는 그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믿는 것도 좋지만은 믿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낳게 되면은 2000년 전에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일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잉태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부터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가 그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원래 이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바꿨어요? 택하신 사람에게 나으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그 마리아에 있어 태어난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세상에 지금은 없잖아요. 그 육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부활 승천해서 육신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바울에게 나타났죠.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줬습니다. 심어줘서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의 생명을 키워놔서 예수의 생명을 해산하고 나고 나니까 이제 그가 온전히 예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또 남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퍼뜨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의 모습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9장 3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도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바울에게는 나타났지만 옆에 사람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잉태하게 하고 해산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은 마리아도 택하신 사람인 것이고 사도 바울도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낳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첫 번째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시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시대 이후에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에 있었던 예수는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은 구원받고 따라 나서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만날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따를 수 있으니까. 그 택하신 사람은 그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택하신 사람으로 예수를 낳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가 택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눠줬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들 안에서도 이제 새 생명이, 예수의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는 이렇게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기를 따라서. 근데 이 생명을 놓치면, 이 생명의 줄기를,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그 핵심, 그 형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을 받아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해산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 한 지체로서 여러분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을 구원하는 일로 정말 이 성도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라, 이 얘기는 과거 한 번, 마리아가 한 번에 택한 사람으로서 그걸 끝나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를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도움받아서 내가 구원받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는 날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분인데 예수 없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항상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뒤로 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는 오직 오실 예수밖에 없어요.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때 육신의 예수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휴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여기서 홀로 남겨져서 예수 없이 예수 믿으라고 혼자? 이게 무슨 복음이,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보아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런 택하신 자가 있어서 그 택하신 자를 통해서 그 예수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라가 마리아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과거에만 끝나는 예수로 끝나는데, 지금 이 택하신 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이 고백이 그 거기까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 그 기록을 지금 여기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배제된 육신의 예수가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말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같이 고백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적으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자유신경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신경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 도전받지도 않고 도전받아도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여기 있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흠결 많고 도전에게 구멍을 많이 내어주었던 그런 기존의 사도신경과는 달리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나 어디에나 답변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자유신경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유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실 그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예수를 따라 나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 없이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전부 생각 속으로 믿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전부 예수 오기 이전에 율법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신앙에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유신경을 통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께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어떤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끝까지 잘 길을 경주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